지금부터 한인중독증회복선교센터가 제공하는 라디오 중독증회복 모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독증회복 사역에 헌신하시는 이혜왕 선교사님이 나와 계시고 저는 한선희입니다. 지난 시간 회복방송에서는 통계 수치들을 통해서 살펴본 인터넷의 실제와 문제점들 그리고 인터넷 중독 확인 20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만 청취자분들께서 아주 좋은 내용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 시간에는 과연 인터넷 중독의 진짜 고통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먼저 과연 인터넷도 중독이 될까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예, 아주 좋은 질문으로 방송을 시작하십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중독은 전통적으로 마약이나 술과 같이 육체적으로만 중독되는 것을 말하는데 어째서 인터넷에 중독될 수 있느냐는 말들을 하죠. 그리고 미 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한 정신병 진단지침서라고 DSM-4라는 그 매뉴얼이 있는데 여기는 아직 인터넷 중독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들면서 인터넷 중독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견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알코올과 마약 중독도 DSM-4에서는 약물 관련 장애라든지 또는 의존 또는 남용 등의 용어로만 설명하고 있고 도박 중독은 1980년에서야 DSM-4의 충동통제 장애의 일종으로 병적 도박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중독이라는 용어는 그 DSM-4 매뉴얼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은 도박 중독과 같이 행위 중독에 속하며 도박도 중독된다는 주장들이 대두된 지 20년 후인 1980년에야 비로소 DSM-4에 그 뒤늦게 수록되었던 것처럼 인터넷 중독도 앞으로 충동통제장애의 그 일종으로 10년은 걸려야 DSM-4 진단서 매뉴얼에 수록될 것으로 보죠.
네, 그럼 선교사님은 인터넷 중독은 도박이나 약물 중독까지 확실히 중독된다고 보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중독은 인간의 뇌에 감정 변화를 야기시키는 물체나 행위를 반복하다가 의존되는 것입니다. 성중독도 DSM-4에서는 성적 및 남녀 아이덴티티 장애로만 그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도박 중독과 섹스 중독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인터넷도 동일하게 온라인 행위에 의존되어서 생기는 충동 장애나 성적 및 관계성 장애로 인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중독이 다른 행위 중독들보다 더 심하고 무서운 이유는 인터넷으로 게임, 도박, 채팅, 경매, 주식, 섹스, 쇼핑 등 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서 모든 행위 중독의 그 집결지이고 행위 중독의 온상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터넷 중독도 약물 중독과 같다는 어떤 증거 자료들이 있으면 청취자분들께 더 소개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터넷 문제를 중독으로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회복 도움을 청할 수 있을 것이므로 행위를 통해서 의존되는 인터넷 중독이 왜 약물 중독과 같은지를 다음 6가지 이유에서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첫째, 인터넷 중독에도 돌출적인 특징이 있다.
중독적인 행위도 술이나 마약과 같이 정상적인 뇌 기능을 초월시켜서 생각, 감정, 행동 등에 충격을 주어서 오직 인터넷 사용만을 삶에서 중요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심한 온라인 행위도 감정 변화를 조절시킨다.
중독 행위도 약물처럼 흥분 도취와 같은 긍정적이고 강화된 기분이나 정서 감정을 제공해 주어서 인터넷을 못하게 될 때에는 성급함이나 강박관념은 물론 불안하고 초조해지게 됩니다.
셋째, 인터넷 의존에도 허용한도 증가가 있다.
마약 중독자가 약물 사용을 점점 높이는 것처럼 인터넷 중독자도 전과 동일한 감정 변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소비하는 시간과 집착이 더욱 증가됩니다.
넷째입니다. 인터넷 중독에도 금단 증상이 있다.
약물 중독의 경우와 같이 갑자기 인터넷을 중단할 때에 부정적인 감정과 육체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실례로 인터넷 게임을 심하게 하던 자녀에게 부모가 인터넷을 못하게 자제를 시키면 방바닥에서 마구 뒹굴며 고함을 지르거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식사를 거부하며 학교 등교를 하지 않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들은 인터넷을 못하게 될 때에 금단 증상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터넷 의존도 갈등을 야기시킨다.
약물 중독의 경우와 같이 중독적으로 인터넷을 하다 보면 대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주게 되어서 내적으로 갈등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여섯 번째, 인터넷 중독에도 재발이 있다.
알코올이나 마약 사용 중단이 거듭 실패하듯이 인터넷의 적당한 사용이나 중단하려는 자제 노력들도 거듭 실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터넷 중독은 도박, 알코올, 마약 중독의 경우와 같이 개인, 가족, 학업, 재정, 직업 등 모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성 교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약물 중독과 인터넷 중독의 동일한 여섯 가지 이유들을 이해하신 청취자분들께서는 인터넷도 과연 중독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셨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넷 중독의 진짜 고통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직업, 취미활동, 건강, 명예 등을 추구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게 마련이죠. 인터넷 중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의 어떤 점들이 중독을 야기하고 그것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삶의 다섯 가지 분야, 즉 시간, 직업과 일, 생각하는 삶, 건강, 재정, 평판, 그리고 관계성 등에서 인터넷이 사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면 인터넷이 얼마나 우리들 모두에게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지를 실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먼저 인터넷으로 야기되는 시간, 타임 낭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인터넷 회사에서는 500시간이나 1000시간 무료로 해주거나 타사 전환 시에는 고급 마우스나 헤드셋을 무료로 주고 3개월 또는 1년 무료 가입 등의 조건 등으로 판촉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공짜인 것 같아 기분은 좋으시지만 무료이기 때문에 만약 1000시간 동안 인터넷을 하신다면 우리들이 삶에서 1000시간이 축인하게 되어 결국 가정, 친구, 직업, 대화 등에서 1000시간이 줄어들게 되어서 인터넷 1시간은 다른 일상생활 분야에서 1시간을 부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는 인터넷을 지나치게 사용하다 보면 직업과 일에 어떤 피해가 있겠는지를 알려주십시오.
통상 사람들은 한 주에 40시간은 일을 해야 각종 비용을 지불하고 생활을 할 수가 있어서 직업과 일은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수단이 됩니다. 인터넷 중독자들은 한 주에 평균 38시간 이상을 인터넷에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이는 거의 한 주일간의 40시간 근무 시간과 맞먹는 시간으로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은 시간적으로도 도저히 정상적으로 근무나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일부 기업주들은 종업원들의 나쁜 인터넷 습관으로 근무 생산성이 30% 내지 40%나 줄어들고 있어서 기업의 손해가 점점 커진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일부 대회사에서는 사적으로 회사 인터넷을 남용하는 종업원들을 해고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들은 근무 환경을 이유로 특히 직장인 5명 중에 1명 정도가 근무 시간에 음란물을 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컴퓨터로 음란물을 관람하는 것이 발각되면 즉시 경고나 해고 조치를 취해서 아주 엄격한 편입니다.
네, 인터넷이 생각하는 삶에는 어떤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요즘 학생들은 온라인 게임을 하느냐고 학교를 빠지고 심해지면 자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들도 중독적으로 인터넷을 하다 보면 걱정 및 불안, 공상, 송산된 통제력 등이 그 사람의 생각하는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온라인 경험으로 만족을 추구하려는 기대감과 끝없는 온라인 탐색은 평안한 마음을 부식시켜서 인터넷 사용자의 사고력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고 싶거나 건전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더욱더 다른 야한 장면을 보거나 차원 높은 게임이나 채팅을 하려는 생각만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결국 건전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중독이 심해지면 주위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먹혀들어갈 수 있는 말과 답변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만 머리를 써서 같은 생각에 반복적으로 몰두하게 하는 현상까지 보입니다. 중독자는 너무나 중독적인 것만 정신을 팔고 집착해서 자신의 참된 내면을 망각하고 외로움, 고독, 무기력감 등으로 주위 사람들을 통제해서 자신의 고통 감정을 해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회복치료 과정에서 영적 각성이나 영적 연결이 절실히 필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인터넷 사용과 건강, 재정, 평판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요?
온라인 경험도 약물이나 도박과 같이 한 단계가 지나면 다음은 더 차원 높은 게임을 하려고 하거나 더 높은 흥분축을 위해서 더 야한 음란 장면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게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직장이나 학교를 빠지는 경우가 있고 온라인 주식 거래자들이나 도박자들은 이길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잃는 위험에 더 많은 금액을 베팅하고 채팅에 강박관념을 보이는 사람이나 음란물 관람자들은 배우자나 파트너가 충격을 받을 때까지 성적 환상을 추구해서 정작 자신의 건강, 재정 및 평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게임이나 음란물 저장 또는 화상 채팅을 하기 위해서는 용량이 더 크고 속도가 빠른 컴퓨터 장비를 구입하고 유료 음란물 관람 등으로 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장시간 한 만큼 근무를 또 못하게 돼서 돈을 더 벌지 못하면서도 돈은 더 과로 지출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번에는 인터넷 진짜 고통의 다섯 번째인 인터넷 사용과 관계성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평소 관계성에 취약점이 있던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는 익명으로 구애를 하거나 교제를 추구하기가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네. 그러나 채팅에서 안 사람을 실제로 만나본 후에 실망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러한 실망감은 실제 관계성을 더욱 기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용자들은 실제 삶에서 사귀었던 사람들보다는 채팅방, 게임방 또는 기타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나는 얼굴 없는 인연이나 친구들, 영어로 말하면 faceless friend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의 급속한 개발과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이 서로 각축을 다투다 보니까 미처 건전한 인터넷 사용 문화나 도덕적 한계 설정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각종 온라인 행위에 대책 없이 빠져들고 있는 실정이라 우리 모두는 인터넷의 건전한 사용과 절제, 사이버 세계의 질서와 문화, 그리고 도덕적 한계 설정에 개척자적인 사명의식을 갖고 모두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의 진짜 다운 고통 다섯 가지를 살펴보고 나니까요. 정말 인터넷 중독의 위험을 더욱더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박이나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자가 중독 행위나 물체를 중단하고 다른 건전한 방법으로 잃은 돈을 보충하거나 약물로 나빠진 육체적 건강을 되찾는다고 해도 중독으로 피해받은 정서적인 고통은 어찌할 수 없는 그 결과로 남게 되겠죠. 자, 인터넷 중독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주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온라인 중독에 빠졌다가 인터넷 사용을 절제 또는 중단을 해도 그간 잃어버린 시간, 학업 및 경력의 상실, 생각과 의식구조에 대한 손상, 존경심 실추, 별거, 이혼 등의 나빠진 관계성 등은 인터넷 중독이 가져다주는 진짜 고통으로 계속 남게 되어 회복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좀 다른 상황이겠지만요. 사 교사님께서는 청소년들의 마약과 인터넷 사용 추세를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예를 들면 인터넷 등장으로 마약을 더하거나 덜하게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예, 참으로 그 앞을 내다보시는 훌륭한 지적이십니다. 마약 회복 모임에서 13살 때부터 마약을 한 젊은이들을 만나봅니다. 이들은 처음에 심심해서, 호기심에서 또는 무료해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마약을 시작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려서부터 재미있는 인터넷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서 기존 약물 사용자들은 계속 마약을 하겠지만 청소년들의 새로운 마약 사용자 수는 인터넷이 나오기 이전보다는 훨씬 감소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이유는 인터넷이 너무나 재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마약 중독자들은 모두가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이 이들은 인터넷도 지금 하고 있어서 인터넷으로 대리 만족을 할 정도로 마약 중독자들이 인터넷에 그 재미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알코올은 더 남용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온라인으로 관계성이나 만남이 더 이루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인한 좌절감이 알코올 남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독에도 유행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1세기부터는 단연 인터넷에 관련된 중독들이 크게 유행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72%가 인터넷을 한다고 하니까 자연 인터넷 중독으로 상담기관을 찾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인터넷 중독 상담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소개할 것입니다만 인터넷 중독을 심리학계에서는 다섯 가지로 분류합니다만 한국에서는 요즘 학생들의 게임 중독에 대한 상담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역기능센터에 따르면 전국 40개 협력기관과 공조해서 집계한 게임 중독 상담 건수는 2003년도에는 2243건에 불과했던 것이 2004년도에는 8978건으로 무려 4배나 급증했다고 하면서 2005년도에는 게임 중독 상담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2005년도 상반기에는 게임 중독 상담 건수가 이미 6271건이나 되어서 동기간에 채팅은 297건, 검색은 146건, 음란은 75건, 도박은 6건 등으로 다른 부분에 비해서 게임 중독 상당수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성인들도 게임을 하지만 아무래도 학생들이 더 많이 게임을 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나중에 더 깊이 다루시겠지만 학생들이 게임에 중독되면 어떤 증상들을 호소하고 그리고 치료 방법이 있는지를 소개해 주십시오.
우선 게임 때문에 학교 공부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 신경질, 두려움, 평소 친하던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지고 공포, 동요감, 수면장애, 손떨림이나 마비 그런 증상 등을 보이게 되죠. 중국에서는 30볼트 전자침을 사용하거나 정맥주사로 어떤 그 비법 물체를 주입해서 뇌 안의 세로토닌 균형을 유지해준다고도 하고 침으로 그 치료를 한다고는 그 말은 있습니다만 아직은 확실치가 않고요. 우선 게임 시간부터 대폭 줄이면서 영육간에 회복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네, 게임 중독에 대한 상담 건수가 많았다고 해서 한국에는 채팅이나 도박 또는 음란물 관람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네요. 성 교사님은 이 점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참으로 그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보기에도 상담 건수와는 관계없이 채팅, 도박, 쇼핑, 음란물 등에도 문제가 많다고 보며 특히 온라인을 통한 음란물 관람은 가정을 가진 성인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게임 중독 상담 건수가 많은 것은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은 성인들의 채팅, 도박, 음란물 관람보다는 사회적으로 덜 수치스럽기도 하고 청소년들의 상담은 주로 부모님들의 주선이나 압력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성인들의 음란물 채팅, 도박, 중독 문제는 우선 본인부터 숨길 대로 은폐할 것이고 가족 또한 수치심으로 외부에 드러내놓고 상담하기를 꺼려하시기 때문에 자연 상담 건수가 저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죠. 비록 게임 상담 숫자가 많다고 해도 채팅, 도박, 음란 문제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회 전반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성 교사님께서는 온라인으로도 일주일에 몇 건씩 상담을 해주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결혼한 가정에서 음란물 관람으로 문제가 된 실제 상담 내용 일부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 사연은 지난주에 익명으로 공개 상담란에 올라와서 답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요즘 너무나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정들이 많아서 회복 차원에서만 일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선희 아나운서님께서 대신 읽어주십시오.
회복 방송 차원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 1년째 접어든 새댁입니다. 남편과는 선으로 만나서 5개월 만에 결혼을 했지요. 남편을 만난 것은 신의 은총이며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살면 살수록 더더욱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어서 저의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원래 연애할 때에도 그다지 심한 스킨십을 하는 것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결혼 전이라 절 아끼는 마음에서 그러겠지 하는 배려로 이해했지요. 신혼 초에는 자주 관계를 가졌어요. 전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웠지만 사랑받고 있다는 기분에 행복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고부터 전 점점 그 부분을 즐기는 법을 알았지요. 기다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힘든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퇴근해서는 쉽게 피로해하고 잠자리를 멀리했습니다. 전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했어요. 적응하기 힘들고 사랑받는 느낌이 희미해져가고 있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원체 잘 아껴주고 말과 행동으로 애정 표현도 자주 해주는 편이라 별 걱정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남편이 야한 동영상을 다운받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전 자동적으로 남편이 우리 둘의 실제적인 성관계에서 채우지 못한 그 욕구들, 동영상에서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가기 시작했고요. 마침내 제 절망감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며 발끈했어요. 또 동영상 다운받는 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는 반응이었고요. 제 자존심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전 한 번도 남편에게 요구한 적이 없는데 남편이 절 밝히는 사람처럼 취급했으니까요. 성적인 흥미가 없는 사람이라면 동영상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혼 초에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한테 미안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전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기도와 간구로 이겨나가리라 마음먹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남편에게서 너무나 서운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제 신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나 보다 하는 자격지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흥미 없어 하는 것은 아닐지. 이건 남편에게 절대 물어볼 수 없습니다. 자존심에 달린 문제니까요. 또한 이러한 생각 때문에 앞으로 남편과의 관계 시에 자존심 상해 눈물만 날 것 같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억지로 해주는 건 아닐지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사연을 대신 읽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예. 방송하기에 힘든 내용들을 이미 삭제했기 때문에 예.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요즘 이와 비슷한 사연들이 실제로 자주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교사님께서는 이런 사연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회복 방향으로 답변을 해주시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이 주부님과 비슷한 처지에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상담 답변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신혼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얼마나 당혹스러우시고 힘드신지요. 사랑하시는 분으로부터 거부당하시고 무시당하신 것 같은 기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글쎄요, 남편분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으셨으면 증상을 더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로 부인의 정서적 고통 이야기만 해주셔서 그래도 부인의 감정 고통만 미뤄보아도 남편분은 사이버섹스에 좀은 문제가 있어 보이십니다. 만약 부인의 이야기로 남편분께서 야한 동영상을 컴에서 다 삭제하시고 그런 분야에 관심을 끊으시면 괜찮으시겠지만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다 보면 중독은 진행성 질병이기 때문에 부인의 애원이나 남편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만 나쁜 쪽으로만 되기가 쉽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부인께서 하실 일은 부인은 부인 자신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셔야만 좋습니다. 네. 사이버섹스의 내면이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남편분과의 단판이나 대질은 오히려 남편분의 행위를 더 자극할 위험도 있고 그런 부인의 말들이 지켜지지 않게 되면 부인의 정서감정 또한 한없이 더 추락할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께서는 현재 남편분이 하는 것을 방치하면 어떤 문제로 치닫게 되고 이럴 때 부인이 하셔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를 아시는 것만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봅니다. 흔히 가정에서 이런 일이 심화되면 아내도 감시하고 신경을 쓰다가 평상시와는 다른 일들을 하게도 됩니다. 회복 칼럼에 기고했던 글 중에 제목으로 사이버 섹스 중독 아내나 파트너는 어떤 고통 과정을 겪나를 읽어보시면서 남편분에게 사이버 섹스 문제가 있는 아내는 앞으로 어떻게 고통을 겪게 되는지를 알아보시면서 대처 방법들을 참고하시기 바란다는 그 답변을 제가 드렸죠.
아, 예. 네.
그래서 먼저 아내 입장에서 하시면 좋을 그 사항들을 소개해드리고 예. 중독자의 그 회복 안내를 권유하였습니다.
네, 선교사님이 답변으로 이 주부님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처해야 할지를 아셨을 텐데요. 지난 시간 방송에서 전체 한국 인터넷 사용자의 약 15%가 인터넷 중독에 위험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면 아마 일각에서는 인터넷 중독 예방 활동에 대한 움직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는 물론 유치원 때부터 정보윤리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그 견해들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 심각성을 유치원부 때부터 가르치자는 그 주장들도 거세게 대두되고 네. 있죠. 또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종합대책 공청회가 열리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물론 성인들의 인터넷 중독 현상에 대해서도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컴퓨터 세대인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예 학교 교과 과정에 인터넷 중독에 관련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 의견을 나오고 있죠.
네, 오늘 라디오 중독 중 회복 모임 방송에서는 인터넷의 진짜 고통, 인터넷 중독도 약물 중독과 같은 이유들,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남편의 사이버 섹스에 대한 아내의 사연과 답변 등을 통해서 인터넷 중독의 피해 상황 등을 알아보셨습니다. 송 교사님, 다음 시간에도 인터넷 중독 회복에 유익한 내용들을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혜왕 선교사님과 저 한선이었습니다.